여러분, 사람은요, 많은 일을 하고 나면 많은 일로 인해서 지치고 또 때로는 그 일들을 다 마치고 나서 갑작스러운 그 공허에 빠져서 심령이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때가 참 많게 되지요. 다람쥐의 쳇바퀴 굴러가는 그런 똑같은 일상 속에서 이 같은 삶이 내게 정말 의미가 있는 삶인가 라는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어떤 내가 살아있는 존재인가, 내가 정말 하루하루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할 때 대답할 수가 없어서 이 공허함 속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하루하루가 지속되다 보면 사람이 그 심령이 번아웃 된다는 것입니다. 번아웃 다 타고 그냥 말아버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바쁘고 많은 이들을 만나셨던 분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 또 사랑 그것을 사람들에게 퍼주어야만 하는 그런 사역들을 끊임없이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번아웃되거나 또는 공허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결, 주님이 그렇게 바쁜 일정과 바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퍼줘야 되는 그런 사역 가운데서 주님이 공허함에 빠지지 않았던 그 비결은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아멘. 22절 앞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남자만 무려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죠. 아마 여성분들까지 합치면 만 명이 넘는, 아이들까지 합치면 만 명이 뭡니까? 15,000명. 엄청난 그런 대중들을 우리 주님께서 먹이는 사건이 22절 앞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강론하셔서 영의 양식을 대중들에게 먹이셨고요. 또 제자들이 탈진할까봐 그 회중들이 대중들이 가다가 기진맥진할까봐 주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또 만 명이 넘는 인원들을 먹이는 그런 육의 양식도 먹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를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남으셔서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 함께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다음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로 배로 빨리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남으셔서 그 많은 인파들을 계속해서 주님이 중심이 돼서 그들을 마무리하고 보내는 그런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아까 말했다시피 퍼주기 사역이었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퍼주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상담하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탈진할 법도 한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비결은 기도 시간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독대하는 은밀하고 친밀한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그 공허함은 물러갈 수 있었고 영혼의 안식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심신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봉사하다가도 지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부딪혀가면서도 우리의 심령이 공허하고 내가 이렇게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 인생이란 것이 이런 걸까? 봉사가 이런 걸까? 그런 마음, 우리의 심령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공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지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급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공급받지 않으면 마음이 휑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 공허함이 차적에 된다, 탈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충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막는 비결, 그것은 주님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 반드시 드려야죠. 공적인 예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하나님과 나만이 갖는 그런 긴밀한 시간, 친밀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약하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24절 말씀 읽을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체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시고 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른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갈릴리 호수 중간 지점에서 거센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거센 바람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너무나도 거세니까 제자들이 사투를 벌였습니다. 수시간이 지났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버리고 있을 때 이제 새벽 동이 토오려올 무렵 갑자기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죠. 우리 25절 26절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그래서 밤 사경이라는 말은요 유대인의 시간법에서 오늘날로 시작하면 시간으로 바꾸면 새벽 3시에서 6시경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바람과 파도와 싸움을 벌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보트를 타고 오셨나요?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방법 아시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편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일단 바지를 걷습니다. 위로 이제 올리고요. 왼발을 물에 내딛습니다. 그리고 왼발이 물 속에 잠기기 전에 오른발을 재빨리 앞으로 내딛고요. 오른발이 잠기기 전에 다시 왼발을 내딛는. 그러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은요, 물을 가르는 사건은 있었는데, 물 위를 걷는 사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물을 가르는 사건들은 몇 번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동풍을 부르셔서 바다를 가르셨고요. 또 엘리사가 요단강을 또 갈았고 또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때도 요단강이 갈라졌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갈라졌다기보다는 위쪽 지역에서 물이 멈췄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는데요. 성경에 물 위를 걷는 사건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간에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독보적인 일을 나타난 것이죠. 캄캄한 바다 위에 예수님이 떠 계십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사경이 몇 시라고 했습니까?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동이 터오기 전입니다. 아직도 깜깜합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 멀리서 뭐가 옵니다. 캄캄한 그 가운데 무슨 형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 보는 광경인 터라 너무나도 놀래서 굉장히 뭐라고 성경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유령이다. 여러분 유령은요 죽은 혼령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걸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서 유령 그건요 영어 고스트 히브리어도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건요 히브리인의 사고에서는요 이런 유령이란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인의 사고에서는 죽은 혼령이 떠다니거나 죽은 혼령이 그렇게 어떤 우리나라 정통 귀신처럼 그렇게 떠다니는 그런 귀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사상에서는 그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이방 종교와 헬라 사상에서 헬라 문화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개념, 이 개념이 지금 히브리 사고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제자들의 외침이 히브리인의 그런 고유한 정신세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사울이 자신의 절체절명 위기 상황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찾아가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사무엘의 죽은 사무엘 혼령을 불려보내라. 여러분, 이게 히브리인의 사고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사고가 아닙니다. 신접한 여인의 사고, 이방 종교인의 사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의 개념에서는 혼령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외침, 유령이다! 라고 외치면서 두려워 빠지는 건요, 믿는 자로서의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자의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태도도 자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방 종교, 헬라 문화, 다른 세계, 다른 사상, 하나님의 믿음의 개념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신앙의 밑바닥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신앙적 본질에 남아있지 않고 그냥 밑바닥을 곤두박질치는 제자들의 모습이 유령이다라는 그 외침에 묻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도 예상치 못한 그런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믿는 자로서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품위가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용한 점집에 가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만 용한 점집에 가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의 대학 진학을 놓고 어느 학과에 진학할까 전화하지 마십시오. 물어보지 마십시오. 왜 사람을 의지하고 왜 용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교회를 잠시 쉬거나 혹은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을 떠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로서의 위엄, 품위,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때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정말 당신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으라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인데요, 물을 모를까요? 그냥 천덕꾸러기 아이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고백을 주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라, 와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신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던 물 위를 걷는 방법, 쉬운 방법 있죠. 그 방법을 베드로가 직접 했습니다. 한 발을 내딛고, 한 발이 잠기기 전에 다른 발을 내딛고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람을 보았습니다. 바람을 보자마자 물 아래로 가라앉게 됐습니다.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놓치게 되는 순간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변에 그 곁눈질을 하게 되면 인생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점을 향해 길을 가다가 한눈을 팔게 되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치게 되면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멘하니까 굉장히 난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았습니다. 파도를 보았습니다. 갑자기 그에게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에 걷다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정확한 것은요, 바람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빠지게 된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속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풍랑 때문에, 바람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물속에 빠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때 분명히 예수님도 물 위에 서서 계셨습니다. 주님도 바람과 풍랑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셨나요? 주님은 바람 보셨습니다. 파도 보셨습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물 속에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주님도 그것을 보았지만 주님은 물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모든 장수들이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미 패배한,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패배해버렸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동일한 대상을 보았지만 골리앗을 바라본 다윗의 마음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 상대가 되겠습니까? 군인들은 객관적인 전력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다윗은 객관적인 전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을 눈으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본 것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객관적인 자료라는 그런 곁눈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에게 향하는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두려움은요,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것은 허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거짓된 허상이 바로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력이 바로 두려움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두려움이라는 허상은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눈, 믿음의 관점을 놓치게 될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파도와 바람을 보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모든 그 전심전력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흐트러 넣는 사탄의 전략이다, 허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러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시선을 주님께 응시하는 믿음의 사람이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체 없는 거짓된 두려움에 속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체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향하며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내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계속해서 나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 둠으로써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